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또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곳은 예수님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시간 담대히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호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예, 죄송합니다. 이 가사가 안 올라왔다는, 네, 지금 연락을 받아서 제가 좀 해결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또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예. 네. 네. 두 번째 곡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할렐루야.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하다. 그러므로 그가 그림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그림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가 그름으로 그가 그름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겸해 그가 그름으로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믿음 비하 그가 그름으로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제 우리 한번 더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은 그름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 우리 뒷손 들고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겸내 흥이 교회야 우복이 교회야 여러 보관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겸내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여호와의 주님 이 나라 위에 은혜를 부어서 반기를 부어서 나님 은혜를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겸 우리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옆에게 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불러 높임 받을.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중심을 드려 찬양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널 더 거룩하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홍익의 근속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전으로 인도해 싸우니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죄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고향이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성전에 홍익의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사순절 넷째 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좌정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자리에서 스스로 되돌아보며 십자가 앞에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홍익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홍익의 모든 가족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 성숙의 시간을 갖고 매일매일 예배자로 생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움받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 이후 생육의 계절에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적인 소홀함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어 묵묵히 땀 흘려 수고함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과 사랑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행복한 초대가 가나의 혼인잔치보다 더욱 기대되며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잃었던 아들이 돌아옴으로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보다 더 풍성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잔치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끄시어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작정 주간에 오이코스 작정하는 칸이 모자랄 정도로 오이코스가 생각나게 하시어 만나고 전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을 주님 열어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사랑방 지기는 주님 앞에서 금면류관을 받는 영광된 자리로 알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이 녹아져 다시 한번 영광된 자리에 세움받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목양의 마음을 우리 모든 방직이들과 방직의 권면을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구성하는 사랑방에 주님의 손길과 지혜로 함께하시어 우리 모두는 열린 마음과 함께하는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공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실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 짓는 이 땅 백성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 오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이 우리 삶의 지표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방향임과 주님의 십자가만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어떤 높은 파도가 밀려와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 새 힘과 용기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 땅 백성들에게 새 희망의 불씨를 다시금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울러 둘로 갈라져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일상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물된 동산인 홍익의 성전이 인근의 지역사회와 학교를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오니 그라티아와 하품카페를 통해 청춘대학을 통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수고함으로 섬기는 모든 사역과 계획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간절함으로 간구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서로서로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궁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간구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강한 권능의 발로 붙으시어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어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여 고난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실족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그 은혜 기쁘게 받아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지낼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여전히 다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들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은 경남 경북의 사람 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예배당이 불타고 교육관이 불타고 사택이 불타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교회를 예배당을 복구시켜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랑과 위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뚝뚝뚝뚝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복음을 선물로 주시네요.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편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손 한번 잡으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어제 오늘 날씨가 추운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2025년 우리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암송 구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실천 사항입니다. 사랑방 참여하기. 네. 사랑방에 참여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꼭 사랑방에 참여해 주시고 아직도 신청서 작성 안 하시는 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40분에 전체 사랑방 지기 모임을 하겠습니다. 이제 교구와 사랑방 편성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지기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랑방 지기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40분에 지하문화관에서 모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추하로 기도회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4월 1일 함께 오셔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복된 4월이 되도록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4월 첫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치유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오셔서 또 기도받으시고 치유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식, 아동세례, 유아세례에 해당자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2부 예배는 9시 30분에 시작되고요. 4부 예배는 1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15분 당긴 겁니다. 그래서 시간 잘 기억하셔서 늦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을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근처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근처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받들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을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했습니다. 온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엔 저희가 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까지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라서, 구약 성경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 때까지는 나라라고는 할 수 없는 좀 큰 가족 공동체 단위였습니다. 일종의 시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부터는 인구가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제법 큰 규모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왕을 세우고 왕정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열두 지파를 똘똘 뭉쳐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예. 사울 왕이죠. 그죠? 우리 작년에 세 번이나 읽었는데. 그죠? 예,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 예, 아시는데 괜히 겸손하셔가지고, 그죠? 내는 대답 안 해야지 그러시는 거죠? 세 번째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 특별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이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은 황금의 집이라고 불릴 만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북으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북쪽에 있는 열 지파와 남쪽에 있는 두 지파로 나누어집니다. 학자들은 북쪽에 있는 열 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남쪽에 있는 두 지파를 남유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가 쪼개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남북으로 나뉘어서 독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어느 왕도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극심하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기원전 722년에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두 지파가 있는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왕이라든가 요시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왕들이 종종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도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지독할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돌아오라고 책망하셨지만은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뭄, 흉년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서 경고하시고 때로는 강대국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을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많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 포로로 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세 번째 공격, 세 번째 침략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세 번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일부만 남아서 바벨론 제국에 세금을 바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이 바벨론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포로들은 인권이 없습니다. 그죠? 복지도 없고 사유재산, 내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노예들은요, 이 포로된 노예들은 짐승과 같아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끔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정말 끔찍하고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137편에 보게 되면 이 시편은 여러분 옛날에 혹시 70년대 팝송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바벨론의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런 팝송을 모르시죠. 예,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어제 말씀과 기도 외에는 관심이 없죠. 네. 그 팝송에 바벨론의 강가에서라는 유명한 팝송이 있는데 그 팝송의 가사가 사실은 시편 137편입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떻냐 하면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 치며 죽였던 바벨론 사람을 저주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 군대가 사람을 죽이는데 아이들은 그냥 바위에 때려쳐서 죽였다. 그 말입니다. 예, 비참하죠?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면서 손이 연주 방법을 잊어버리도록 저주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인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너 기타 칠 줄 알지? 기타 한번 쳐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기타 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기타 연주를 못하도록 내 손을 저주하고 싶었다.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면서 더 이상 노래 부르지 못하도록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리기를 저주했다. 어쨌든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끔찍하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짧게는 50년, 길게는 60년, 70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생겨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네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3절 같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예,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포로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바벨론 치하 때 다 끌려와 있었는데 끌려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너희는 다 돌아가라. 두 번째는 뭐냐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3절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그 말은 성전을 건축해서 페르시아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라.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바벨론 제국이 강탈해왔던 성전 기물들을 다 돌려주어라는 겁니다. 옛날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군대와 바벨론 군대의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신과 바벨론의 신의 싸움이라고도 봤어요. 그래서 전쟁이 지면 병사들이 포로로 끌려가겠죠. 마찬가지로 전쟁이 지면 상대편 신전에 가서 신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불상이라든가 이게 신전에 있는 상이라든가 우상이라든가 그 물건들을 싸그리 끌고 가서 자기 나라에 가져갑니다. 마치 그 나라의 신을 포로로 끌고 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약탈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이 그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건축하니까 성전의 기물들 돌려주라는 겁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참고지기 미드르다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헤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예. 그래서, 바벨론 때 그 약탈해온 성전의 기구들 다 돌려주라. 세 번째는요, 성전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데 경비를 지원해 주라는 거예요. 포로들이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라 그래놓고 또 성전 건축 경비를 지원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또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거 참 이상한 모습이에요. 고레스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예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돈도 주고 짐승도 줘라 그런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걸 돕도록. 그러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도 떠나가는 사람 노예들인데 그들한테 뭐 금도 주고 은도 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쁘게 했답니다. 기쁘게. 이상한 일이죠. 그죠? 아마 이들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기도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기들을 위해서도 축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거니까 복을 비는 마음으로 아마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빼서 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빨리 도망가라고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막 귀걸이 반지 다 주고 보물 주면서 쫓아냈던 적이 있죠. 그 모습과 유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출애굽한 돌아온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고레스 왕이 선포한 게 네 가지죠, 그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을 건축해라. 그죠? 성전을 건축해라. 그 다음에 바벨론 때 약탈해왔던 성전의 기구들 다 돌려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귀고리, 목걸이, 뭐 발찌 다 줘라. 금은 보석, 짐승 다 줘서 성전 건축용 재정 지원해라. 요 네 가지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그죠? 이상한 거예요. 아니, 바벨론은 백성들을, 포로들을 끌고 와가지고, 농사도 짓게 하고, 목축업도 하고, 집도 짓게 하고, 일시켜 먹고, 부려 먹었는데, 아니, 고레스 왕은, 너희들 다,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상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해라. 비용은 우리가 댄다. 그러고, 이상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 자,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이런 결정을 한 첫 번째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는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어요. 근데 정복한 다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독립투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시락 막 던지고 폭탄 넣어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민족을 사람을 섞어버린 거예요. 피를 섞어버렸어요. 피를 섞어버리니까 민족의식이 없어요. 우리 민족, 이런 민족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편 사람들이 아수르입니다. 혼혈정책이라 그래요. 혼혈정책.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때는 어떻게 했냐. 바벨론은 포로로 잡은 백성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노예로. 너희 농사지어, 목적의 해, 뭐 집지어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고 온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노예로 부려먹는 정책. 이걸 포로 정책 혹은 노예 정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냐면 노예를 끌고 와보니까 이 노예들 관리하기도 힘들고 노예들이 반란 일으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별로 총독을 세워라. 그 총독이 세금 걷어서 공물 걷어가지고 우리한테 바치라. 세금 공물 잘 바치면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거기서 총독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정책이 효율적이라서 나중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똑같은 정책, 총독 정책을 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도 총독이죠. 그죠? 지역을 다스려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온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통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면이 있습니다. 총독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우리나라 망한다. 그리고 폐허가 된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끌려갔다가 그냥 오지 못하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말도 안 돼. 애굽이 도와줄 거야. 뭐 말도 안 돼. 그런 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면 끝장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언했어요. 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은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1차 포로 이후로 7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그것은 예레미야 예언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가 예언의 메시지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시키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을 움직이다. 마음을 깨닫게 하다. 일깨우다. 마음을 흥분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가라, 성전 건축해라, 성전 기물 돌려줘라, 필요한 비용 지원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봅시다. 1절 말씀.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예,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이끌어 일깨워 주신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흥분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성전 건축해라. 성전 기물 돌려주라. 재정 지원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셨어요. 5절 말씀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한 다음에 이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은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체제에서 자유를 누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페르시아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삶이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 사람들은 가라 예루살렘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 황폐화된 폐허예요. 폐허.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선진국에서 이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장사도 하고 살만해졌거든요. 안 간단 말이죠. 다 안 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일어나자. 여기가 아무리 살기 좋아도 우리가 갈 곳은 예루살렘이야. 그리고 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페르시아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자기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반지 빼고 팔찌 빼고 해가지고 다 주면서 이것 가서 성전 건축해라. 그걸 기쁘게 했더라. 기쁘게. 예. 물론 이제 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런 거지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만 감동시키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분이십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해방시켜주고 또 성전 건축하게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하고 기물을 돌려주게 한 것은 물론 페르시아의 정치 체제가 총독 체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더 그 엄밀한 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으로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의도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70년이 찾아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징계와 채찍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지독할 정도로 우상 숭배하고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까지 악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 채찍이 바로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었어요. 예. 두 번째는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계획일까요? 여러분, 징계나 채찍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는 재미가 있어서 한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징계와 채찍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매질한 적이 있나요? 재미있어서 했나요? 아니죠. 그죠? 왜 그렇게 하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바르게 살라고. 그게 목적이죠, 그죠?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징계와 채찍을 내리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계획.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두 집단, 두 그룹이 딱 만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는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50년 만에, 6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하고 또 한쪽은 뭐냐면요. 남아있던 사람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살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던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계속해서 바벨론 제국에 곡물, 세금을 바치며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하고 둘 중에서 누가 믿음이 더 좋아졌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남아있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비록 많이 파괴되었지만은 성전 터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고, 더군다나 성전이 터가 있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잘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상이 가득한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50년 동안 고생, 생고생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예. 프로 돌아봐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요, 다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통혼하고 섞여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란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섞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 모습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혹은 바벨론에 살면서 의문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실 수가 있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를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하게 만들까? 과연 하나님이 능력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들은 의문을 품고 믿음의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뭐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 땅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지만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이들은 뭐 했느냐? 금식했어요. 금식했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예,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성전 건축을 먼저 했어요. 성전 건축. 우리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진짜 그게 복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만나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성전 건축을 먼저 했어요. 저 무슨 얘기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농사짓고 목축하며 세금 받치며 살았던 사람들은 믿음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들하고 섞여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가전 고생을 다 했던 사람들의 믿음이 더 순결하고 훌륭한 모습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50년, 70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순결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했어요. 이 교훈을 얻었어요. 어떤 교훈?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하고 광야 생활할 때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 왜 저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불순종할, 그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주시고 그런데도 틈만 나면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래요. 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나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 그럴까? 왜 하나님 못 믿을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뛰어나니까 이해되지 않을까요? 예. 저도 이건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기순례, 아니 이스라엘 성기순례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한 다음에 갔던 광야길을 걸어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어갔던 그 광야길에 가보니까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가. 거기는 물 한 방울이 없어요. 비가 거의 안 와요. 1년 동안.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물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어요. 예, 정말 건조한 땅.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업할 수도 없고 물도 없는 땅. 그건 죽음의 땅이야. 얼마나 햇빛이 따가운지 밖에 차 밖에 나와 서 있는 게 너무 뜨거웠어요. 그게 가보고 나서야 야 여기서 40년 살면 아니 4년만 살아도 좀 죽겠다 싶어요. 타서 죽어요. 햇빛에 타서 죽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끔찍한 땅이었어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광야에서, 무서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겁니다. 끔찍한 고통이죠. 그들은 그 죽음의 땅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먹는 거 책임지신다. 책임지신다. 우리는 전쟁한 경험도 대책도 없지만은 아말렉 사람들이 전쟁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달려올 때 하나님 이기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그들은 광야 40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다윗은요, 더 끔찍한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3,0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여러분, 3명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면 조폭 3명이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해보세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눈 뜨고 자야죠, 그죠? 예. 못 자요. 근데 3,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눈 뜨고 못 잤을 거예요. 발 뻗고 밥 먹은 적 없을 겁니다. 10년 동안. 다윗은 그런 끔찍한 경험을 통해, 절박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게 시편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난파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 지중해 한가운데도, 내가 죄수로 끌려가는 지중해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배가 난파되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내가 독상에 물려도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면서 고난을 다 겪으셨지요? 고난이 없으셨어요? 항상 평안한 삶 사셨어요? 예, 다들 고난이 많으셨죠,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또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루하루 있는 게,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평소에는 내가 잘났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 당하고 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돼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학벌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목에 힘주고 다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난 당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예.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전에는 이것도 쫓고 저것도 쫓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아, 내가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렸구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 삶의 진짜 급한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물 한 방울이 아쉬운 상황이 돼봐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대충 기도했는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통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거부하고 싶은 것이죠. 고난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혼란이고 위기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선물을 주시는 기간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저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선물을,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을 통해 찾아오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며 고난 가운데도 동행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제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속삭이시며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덧 30년이 흘렀다.
여전히 나는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한다.
주여, 오이코스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주여, 오이코스를 알아보게 하소서.
주여, 오이코스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아니, 너도?
역시.
주님, 승남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초대에 오게 하소서.
주님, 범송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하셨나요?
그럼 오이코스를 작성해보아요.
행복한 초대 작정 주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눌까요? 생명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영상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지난주에 아기들, 두 아기들 나왔죠? 30년이 지나고 나서, 네, 3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계속 오이코스를 품고 작정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범송이가 나오고 승남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성경책에 꽂아두었던 우리 실천 가이드북 한번 펴보실까요? 이것이 있어야지 본당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분실하셨거나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주보대에 가면 주보대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받아가시고 또 자신의 이름을 쓰시고 우리가 오이코스 행복한 초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 소지하고 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네. 5페이지 펴시면 지난주에 우리는 오이코스가 생각나도록 기도했고요. 그래서 5페이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보았습니다. 그 적은 분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 우리는 동그라미를 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는 바로 그분들을 작정하는, 오이코스로 작정하는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실 때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 주보 안에 이렇게 간지로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펴보실까요? 주보 안에 있는 작정 카드, 주보 받으셨으면 주보 안에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이 작정 카드에 우리 성도님들 오이코스를 여기다가 이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기록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볼펜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드시면 안내위원들께서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시면서 한 가지 유념해 두셔야 할 부분은 교구를 모르면 놔두시고 사랑방을 쓰시고 본인의 이름을 꼭 쓰셔야 됩니다. 예, 제가 1부, 2부 받았는데 한 20여 명의 분들이 본인의 이름을 안 적으셨어요. 예, 오이코스만 적고. 예, 주님만 아시도록 적는 분이 계셨는데 3부 예배는 예, 그런 분이 없도록 본인의 이름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으시면서 우리 계속 제가 안내해 드리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작정 주간 1주간이고 다음 주가 작정 주간 2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오이코스들을 이번 주에 전화하거나 또 문자로 연락을 드리는 주간이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주대 실천 가이드 보면 이번 주간에 8페이지, 9페이지를 펴보시면 그 안에 이러한 문자 예시가 있습니다. 나의 오이코스에게 어떻게 문자 연락을 할지 또 전화를 또 드리는 그런 이제 연락할 방법이 이 안에 예시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 오이코스에게 연락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적으시고 또 작정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6페이지에 보면 내가 초대할 오이코스 이름들 저도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다가 적으시고 또 작정 카드에다도 함께 적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는 계속 내가 적은 작정한 오이코스를 두고 기도한다. 또 매주 기도하는 체크란이 있죠. 거기에 또 체크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내에 또 연락도 하시고 또 그렇게 이제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적으시고요. 아직도 좀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뒤편에 보면 저희 릴레이 기도 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 뒤편에 릴레이 기도표가 있으니까 그 릴레이 기도표에 내가 오이코스를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초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분들은 뒤에 기도표에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 1시간 단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그 날짜에 본인의 이름을 적으셔서 약속한 날짜에 이제 이 행복한 초대를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래 우리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갖는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시간대에 기도하겠습니다 라시는 분들은 릴레이 기도표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분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가실 때 작정 카드는 나가실 때 안내위원이 가지고 있는 바구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에 한 번 더 작정하는 시간이 있으니 오늘 작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연락하시고 또 문자 그렇게 주고받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이코스를 위한 또 행복한 초대를 위한 다짐의 기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오이코스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 오이코스를 만나고 교회를 소개하는 과정에 오이쿠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이쿠스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초대에 오게 하옵소서. 오이쿠스가 교회로 나와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과 환경들을 막아 주옵소서. 오이쿠스가 복음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헤어지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특별히 그리고 산불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 부상당하신 분들,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 또 예배당과 또 교육관 사택이 불탄 교회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또 우리가 오이코스를 작정했는데 온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있고 도망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당이 불타고 아버지 사택이 불타고 교회까지 불타는 교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회복시켜주시고 저들을 두고서 순환하게 해주시고 마치자도 보호해주시며 저들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또 계획을 말씀을 깨달아 알고 고난을 통해 새로운 은혜 누리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 위에 국내외 출타 중인 홍익의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120명의 사랑방 지기들과 130명의 교회학교 교사들과 123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과 25명의 해외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